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읽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말씀을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다 하여 산상수훈 또한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말씀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라고 되어 있죠. 성경책을 뒤로 좀만 넘겨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8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5장부터 이 7장 전체의 말씀이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팔복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팔복이라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여덟 가지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이 여덟 번의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팔복을 한 가지씩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1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는 늘 무리와 제자를 구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야 이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호기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자신의 배와 그물과 심지어 부친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마도 이 시끌벅적한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산으로 나아가신 것으로 봅니다. 동일한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에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 학자들은 아마도 산 위의 중턱에 아주 평평한 곳에 고요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아니었나 하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라디오에 잡음이 많으면 이 중앙방송의 내용을 잘 알아들 수 없기에 주파수를 잘 맞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음들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새벽에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세상의 이 소음들이 깨어나지 않은 이 시간, 바로 세상의 소음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듣기 위해 이 새벽 예배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매일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잘 맞추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앉으셨다라는 그 내용들이 1절에 본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 서서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서 마치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서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서 또 서성거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공식적인 내용, 중요한 부분, 맺은 말을 할 때는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학교 수업으로 따지면 선생님이 이 교탁 주변을 맴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칠판에 여러 가지를 끄적끄적 하다가 이제 정말로 노트 필기해야 하는 내용,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 밑줄 치고 별표를 쳐야 하는 내용이 나오면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일종의 힌트를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주께서 앉아서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주로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 혹은 그에게로부터 배우고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어중이 떠중이에게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진지하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 혹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런 사람들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inner circle 그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것이죠. 수업 중 선생님께서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다 하고 힌트를 주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 학생의 시험 성적이 좋을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그 성도의 신앙생활이 좋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쳤다라는 것 외에 한 가지 모습을 더 강조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왜 마태는 굳이 왜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입을 열어라 했을까요? 이 유대인의 표현 중에 입을 열어라는 표현은 그 내용에 있어서 그것이 근엄하고 위엄이 있는 내용임을 암시합니다. 입을 열어 법문을 선포하다, 입을 열어 중요한 결정들을 알린다와 같이 그 내용의 무게를 강조하는 것이죠. 또 이 입을 열어라는 표현의 또 다른 의미는 지금 말하는 이 화자가 자신의 그 마음을 담아 진정을 다하여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사병들에게 하는 그 말도 진지하겠지만 장교들을 따로 모아놓고 어떤 작전을 대해서 얘기할 때는 것은 그 의미와 그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지금 예수님은 그나마 진지한 마음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마음을 다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 사실인데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정성을 다하여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성을 다해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음을 담아서 그분의 정성을 다하여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실 한글 성경의 이 해석도 맞습니다만 원래 원문에는 빠져있는 단어를 여기 한글 성경에 말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있나니라는 동사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이 있나니라는 이 동사가 없습니다. 본문은 감탄하는 문장이었어요. 따라서 본문을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런 본문은 감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문은 슬프고 암울한 분위기의 글이 아니라 기쁨과 전율, 설렘과 흥분이 가득 넘치는 글인 것이죠.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여,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기쁨과 흥분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넘칩니까? 그것은 바로 저들이 받을 복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복은 단순히 마음이 기뻐서 넘치는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아름다운 섬이나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있으면 그곳에 나오고 싶지 않지요? 바로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켜 복이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복,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삶에서 느끼고 살아가는 그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가난함과 갈급함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도저히 기사회생이 불가능한, 삶이 너무도 힘든 이 극빈자가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내 손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 목마른 마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금 돈이 없는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다시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여전히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루 세끼 중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갈망하지요. 그러나 야, 오늘 하루 하나님 없이는 안 돼. 밥은 안 먹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는 이런 정말 영적인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참으로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저들에게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받을 복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그리고 이 자리 여기에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현세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세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바로 이 세상에서도 미리 그 천국을 맛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어느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심령, 배부른 심령, 포만한 심령을 가지려 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은 세상 가치와 반대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심령이 배고픈 자들, 영혼이 갈급함이 있는 자들, 세상에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여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 이런 자들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는 야,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가난한 심령, 배고픈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더 큰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깊은 갈증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주님,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주님을 향한 갈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서 만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안에서 하나님 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가까운 임재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